자, 합계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평생에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서셔야 되고 교회를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교회를 굳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렘넌트의 사명이죠. 렘넌트 제자가 해야 될 일이고 렘넌트 제자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교회를 세워라. 자,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중1 렘넌트들 제외하고는 중간고사 치고 있을 텐데요. 한번 자기점검을 해봅시다. 시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험 망했습니까? 자,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고 있습니까? 시험 잘 되는 사람, 시험 지금 잘 보고 있는 사람 또는 잘 본 사람 손들어 봅시다. 나는 이번 시험 결과에 되게 감사하고 너무 만족스러워. 자, 한 명 손들었어요. 두 번째, 나는 시험을 좀 망한 것 같습니다. 손들어 봅시다. 뭐야, 다 안 망했어? 괜찮네. 안 망했으면 됐지. 근데 그러면 나는 중간은 본 것 같습니다. 손들어 봅시다. 중간 정도 본 것 같다. 한 명? 뭐야, 나머지 손 안 든 사람 뭐지? 자,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래. 손들자고 했는데. 나는 시험에 관심이 없습니다. 손들어 봅시다. 나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시험에 관심이 없어. 자, 여기까지 왔어. 자, 다시 할게. 다시 기회를 줄게. 나 화내지 않을 거야. 분명히 손들어 보자고 했잖아. 그치? 아, 그치. 저는 중1입니다 하는 사람은 손을 안 들어도 되겠네. 자, 나머지는 표시를 해보자니까.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잖아. 자, 시험 잘 봤다, 손. 하, 오, 멋있어. 손 든 각도를 보세요. 두 번째, 시험 못 봤다, 손. 뭐야, 당당해져. 저는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겠습니다, 손. 네. 나는 중간, 잘 본 것도 아니고 못 본 것도 아니야, 손. 네. 좋아, 그래. 저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저에게 묻지 마세요, 손. 예체능 친구들은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뭐야, 예체능 아닌 친구들도 손을 방금 든 것 같은데. 예, 네. 느낌이겠죠?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면요.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뭔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죠. 왜냐? 불신자라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불신자라면 다른 사람 될 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물어보세요. 불신자 중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거든요.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가보면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 그게 불신자예요. 왜냐? 마귀가 그렇게 불신자가 잘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실컷 괴롭히다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획이고 마귀의 소원이에요. 이러니까 계속 시달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게 계속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신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접부터 해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확인했는데 맞아. 나 하나님 자녀 맞아.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어.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다음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맞느냐? 자, 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인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주님과 여러분이 안 맞으면요, 문제는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주님과 여러분이 맞지 않고 주님과 방향이 여러분이 맞지 않다면 문제는 계속되게 돼 있죠. 만약에 이게 맞다. 라는 지금 하나님의 방향하고 너무 맞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그건 누리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상태라면은 문제가 와도 실패가 와도 그게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오는 거는 여러분 속에 평안이 오게 돼 있거든요. 역으로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가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평안이 있다면 괜찮아. 그건 상관없어.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속에 평안이 없고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짜증이 가득하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안 맞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맞고 있다면 평안이 오게 돼 있거든요. 평안이 와요. 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내 마음이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면은 자꾸만 원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꾸만 불신앙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꾸만 내 속에 행복이 없도록 돼 있어요. 자, 요 둘 중에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인생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계속 누리고 있으면 돼요. 지속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뭔가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학개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가지 낙심과 갈등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말이죠. 자, 오늘 아까 전에 찬양했는데 흩어진 자들이 모인다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유다 민족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포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포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잡혀 있었는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뭘 시작했느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안 좋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이걸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근데 이 건축 중단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15년, 16년이 된 거예요. 15년 동안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 그리고 16년째가 됐어.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아, 안 되나 보다라는 체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우리는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낙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전을 잊어버리고 성전에 대한 거는 포기하고 그만두고 성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만둔 상태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집을 열심히 꾸미고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자기 하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자꾸만 뭔가 안 되는 역사가 벌어졌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성전을 포기하고 자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자기 일이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선순위가 틀린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혹시 학원 간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혹시 뭐 공부해야 되겠다 뭐 이래서 못 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예언하지만 그 친구들한테 혹시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잘 안 될 거라고. 왜냐? 우선순위가 틀렸거든. 안 돼야 정상이야. 만약에 있죠. 주일날 학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빠졌어. 그런데 그 결과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 그러면은 심각하게 걱정해야 돼요. 전부 걱정해야 돼. 왜? 불신자일 가능성이 있어. 지옥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복음하고 안 맞는데 잘 돼. 아무 상관없이 잘 돼. 그 사람은 진짜 위험해요. 걱정돼. 걱정해야 돼. 그래서 옆에서 걱정해 주세요. 영접했어? 라고 하면서 막 걱정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주일날 딴짓했어. 근데 실패했어. 아, 다행이다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아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딱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딱 생각해야 돼. 우선순위가 틀리면은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학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 무너져가지고 세우다가 중단된 상태로 황폐해져서 15년이 지났다니까? 여러분, 15년 동안 건축하다가 중단됐어.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짓다 말았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거의 뭐 거미줄 치고 난리 났겠죠. 잡초 돋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막 동물들 기어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야 뭐 유기견, 유기묘 뭐 이런 거지만 그 시대예요. 콘크리트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뭐 뭐들이 거기 살겠어요. 막 다니던 뭐 여우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막 쥐 나오고 뭐 이러겠죠. 성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집을 예쁘게 꾸미는 데 관심이 있어.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우선순위가 틀린 거죠. 자, 5절에 보니까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선순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스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은 것처럼 되어버려서 다 빠져나가더라. 지금 이게 현장의 상태거든요. 학계 1장 4절에서 5절. 열심히 사는데 전부 무너지는 거죠. 1장 6절까지. 자, 그래서 지갑에 돈을 넣었는데 구멍 뚫려 있어. 우리야 이제 지폐잖아요. 근데 그 당시 지갑은 동전이야. 그지? 그 당시에 돈이 다 종전이야. 동전. 금화, 은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갑 하면은 주머니거든. 이 주머니야. 주머니 속에 돈을 딱 넣어놨는데 구멍이 뚫려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돈이 슬슬슬슬 흐르잖아요. 이래가지고 아이씨 뭐 사먹어야 되겠네. 떡볶이 사먹어야지. 이래가지고 300원 꺼내려고 딱 보니까 지갑에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아 진짜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한다? 돈 많이 번다? 어느 날 딴 데로 다 새 나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엉뚱한 데로 다 빠져나갑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사고가 터져. 돈 열심히 벌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거 사고 처리하고 수습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모든 돈 다 갖다 부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진짜 고생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차를 한 대 긁었어. 옆에 있는 차를 긁었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차가 람보르기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예생활 시작이죠. 그 람보르기니라는 차는 외제차인데 엄청 비싼 차잖아요. 스포츠카. 이러니까 이거를 한번 긁었다. 이러면은 이걸 하나 폐차시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월급이 전부 압류되면 생활을 못하니까 50% 압류가 돼요. 50%씩.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월급을 전부 다 거기에 갖다 부어야 돼.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순위 놓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실컷 쌓는데 밖으로 다 빠져나가. 여러분이 이런 고생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1장 9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유가 무엇이냐? 내 집은 황폐해졌지만 너희는 각기 자기 집 짓기 위해서 빨랐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땅과 산,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느니라.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당시는 경제가 농사로 구성이 되잖아요. 농사 짓잖아.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해도 비 안 오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논에서 일을 해도 날씨가 따뜻하지 않고 해가 비치지 않고 계속 추운 채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농사가 지어질 수가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회복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 안 되는 상황과 안 되는 문제와 낙심과 갈등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달된 겁니다. 자, 뭐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바꾸라는 거예요. 뒤집으라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뒤집어라. 내가 너무너무 뭔가 안 되고 있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곳으로 내가 가고 있으니까 그 증거로 안 되는 거니까 이것부터 뒤집어라. 학계 선지자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성전 건축이다. 그러므로 이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학계 1장 5절, 1장 7,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건축을,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산에 올라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의 전을 건축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우리는 힘들어서 건축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야, 산에 나무 많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나무인데 그거 잘라가지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냐? 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은 졸음을 이기는 게 교회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그치? 다른 말로 옆에 친구가 졸고 있으면 이거 깨워주는 게 교회 살릴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이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가지고 말씀 붙잡고 시작하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해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네스 이루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면 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1장 12절부터 보니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누굽니까?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 제사장이죠. 목회자입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학계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중직자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목회자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남은 자 누구예요? 렘넌트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중직자, 목회자, 남은 자, 렘넌트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는 일을 위해 치열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학계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역사예요. 이 시간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어버리면 불가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응답을 받아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갑절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두 배로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권능받고 증인되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가 이 시간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낙심, 모든 갈등, 모든 실패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역사가 일어나야만 정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일어서라.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 때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일곱 렘넌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의지하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강하게 된다. 스스로 굳세게 된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감동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회복할 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성전 회복과 이것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마다 언제든지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쪽으로 서야 됩니다. 교회를 보고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문제 많네? 교회가 안 좋다? 교회가 썩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냥 축복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린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회복하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회복되거든요.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전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문화가 변화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 회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시대마다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라.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가고 서원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 회복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무슨 운동이냐? 복음 회복, 흑암 무너뜨리는 운동, 전도 운동, 제자 운동, 후대 운동, 문화 살리는 운동. 이것을 하는 현장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살려냈던 회당이었고 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최고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전이 무엇이냐? 성막운동, 성전운동, 이것은 교회운동이에요. 우리 교회,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회당, 서원, 렘넌트 모아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RUTC.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 교회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RUTC 회복해가지고 후대 살리고 문화 살리고 지역 살리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이것을 누가 한 거예요? 이 일을 한 주역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 성전을 회복한 주역이 누구였느냐? 흩어진 자, 포로에서 포로로 흩어져 있다가 돌아온 자, 남은 자, 렘넌트였어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었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나중에 가면 세 번째 성전 세워집니다. 헤롯 임금이 지었다고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성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성전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짓고 있는 학계 선지자 메시지를 듣고 지은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이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세워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아직 뭐 세워지고 이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엄을 가지고 왕으로서 막 그 재물을 투입했기 때문에, 경제를 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많이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어요. 헤롯 임금은 완전 폭군이었거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세금 엄청 걷어가지고 다 뿌려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했어요. 하나님은 헤롯 성전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동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셨느냐?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렘넌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렘넌트가 세운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도록 회복하신 거예요. 오늘 렘넌트가 성전 회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6절이잖아요. 학계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해서 가득하게 되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그랬죠.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제대로 회복하면요. 여러분의 현장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진동해야 되죠? 진동하면은 진동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하면은요 지금까지 쌓았던 거 다 무너져요. 자 여러분 도미노 막 한다고 해보자. 도미노 다 도미노 말고 젠가 한다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쌓아 올리잖아. 실컷 쌓았거든. 그런데 밑에서 흔들었어. 어떻게 돼요? 헛방이야. 새로 해야 돼.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단이 세워놓은 12가지 운명, 사주팔자, 저주의 모든 바벨탑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동시켜가지고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 공부가 잘 안 된다, 성적이 좀 모자랐다,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꿈을 한 번씩 우리 꾸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을 한 번씩, 헛된 희망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막 시험 완전 망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 뭐 불나가지고 시험지 다 없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우리 한번 진짜 아, 아영이는 지금 시험 너무 잘 쳤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 시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돼. 막 하다가 아, 막 듣기 평가하는데, 영어 듣기 평가하는데 뭔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지지직거려서 모든 시험이 무효가 되는 상상, 뭐 이런 걸 가끔 우리는 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다른 사람들이 많이 쌓았어. 우리는 너무 부족해. 시장 이제 시작해야 될 판이야. 너무 형편없이 모자란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무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역전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언제? 여러분이 성전 회복할 때, 언약 회복할 때. 자, 그러면요,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RUTG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2장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2절, 2장 18, 17절 이하에 보면요. 2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뭔가 해도 잘 안 되지 않았냐. 너희 손으로 거둔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했었다. 깐부기 지앙, 그 다음에 우박으로 쳤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라. 잘 안 됐지 않느냐.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열매가 맺히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나 2장 19절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바뀌는 거예요.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안 됐었겠지. 그러나 시작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모든 렘넌트에게 오늘부터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자, 오늘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졸린데 어떡합니까? 싸워야지. 안 싸우잖아. 여러분이 안 졸기 위해서 싸우는데 졸렸어. 그거는 하나님도 아세요. 교육자도 알고. 아, 제가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애를 쓰는데도 결국 넘어가 버렸다. 그건 하나님 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어떻게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의 평생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저는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떠든다? 상상도 한적 없어요. 그랬던 적이 없어. 왜?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려지는 관계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교장 선생님 앞에만 서도 사람이 쫄아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딱 이렇게 굳은 자세를 하고 있을 텐데, 군대 가면 대대장 앞에만 있어도, 500명 중에 한 명인 대대장 앞에만 있어도 아, 딱 긴장해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막 흠 안 잡히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너무 대충 서는 거야. 안 맞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면은 내 인생을 축복하신 최고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예배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 때부터 생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이 때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진짜 생을 걸었어요. 잠 많이 못 잤지, 당연히. 일주일 내내 잠 많이 못 잤으니까 너무 피곤하지, 학생 때니까. 정말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인데 그때는 학생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에 6시 50분까지 갔거든, 우리는. 6시 50분까지 가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 적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학교에서 몇 시까지 있었냐면 11시 45분까지 있었거든, 밤에. 그때까지 공부를 했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 반이야. 그래서 대충 씻으면 한 1시 넘거든. 나같이 잠 많은 사람이 그때는 5시간 이상 잘 수가 없었어. 시간 자체가 안 되니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 핵심 가요. 그때도 피곤해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또 피곤해. 많이 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커피 마시는 습관이 생겼어. 커피를 내가 안 좋아하거든요. 왜 마시냐? 예배 시간에 혹시 졸지 않기 위해서 일단 쌓아두고 예방주사를 놓는 거야. 카페인을 들이키는 거지. 사실 저는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잠 잘 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를 자꾸 넣는 거야. 야, 여기서 졸면 안 된다. 당연히 무슨 방법을 써보느냐. 샤프 이런 거 막 그 뾰족하잖아요. 샤프진 끝에 이렇게 샤프 끝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허벅지 찌르는 거 그때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스틸로 철자 있잖아요. 철. 자. 이거 가지고 막 손목 때리고 이런 건 부지기수였어. 졸지 않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 졸리는데 졸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 나같이 애썼던 사람 난 아직까지 못 봤어. 한 번도 찰싹찰싹 하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 예배 시간에 졸리니까 졸지 않게 해서 스틸 자를 가지고 자기 손목을 치는 찰싹하는 소리를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보면 졸고 있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못, 왜 이렇게 쳐 졸고 있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예배가 들어갈 만큼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부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최선을 그래서 작은 하나하나에서부터 다 해보세요. 찬양할 때, 박수 칠 때, 율동할 때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최선 다 해보세요. 헌금할 때 그냥 띵 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왜 상급자하고 악수를 할 때 한국의 전통이지만 외국 사람도 다르겠지. 근데 한국에선 그렇잖아. 상급자하고 악수한다. 이러면은 딱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악수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린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드렸어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생 시절에. 꼭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보세요. 대학 청년부 올라가시면 강요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냐? 예배 시간에 옷 함부로 입고 오지 말라는 걸 가르쳐요. 예배 시간에 추리닝 입고 오지 마라. 절대로 가르쳐요. 우리 강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 뭐냐? 결혼식 갈 때 복장으로 예배 시간 입고 와라 라고 가르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옷 모습을 보시고 옷 매무새를 보시고 왜 이렇게 잘못했냐 왜 이렇게 잘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추리닝과 슬리퍼를 신고 철철 터덜터덜 끌고 올 수가 있느냐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중심이죠.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 알겠지.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보고 항상 정장 입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일 좋은 옷 입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어떤 복장이 제일 좋으냐 이걸 고민하고 입고 와보세요. 그죠? 그럼 예배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고 제일 예쁜 옷이 추리닝이야. 그러면 그거 입고 오세요. 괜찮다니까. 내가 신은 신발 중에서 제일 괜찮은 신발, 제일 아름다운 신발, 내가 제일 편하게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발이 삼선이야. 삼선 쓰레빠. 이러면은 그거 신고 오세요. 그런데 그게 보통 아니거든. 에레이 대충 이래가지고 끌고 오잖아. 그걸 뒤집어 보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자세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캥거루도 아니고 뭐 캥거루 엄마가 캥거루 안고 있는 것 뱃속에 안고 그 왜 저 주머니 안고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항상 가방을 품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뭐 자기 자유죠. 자기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세요. 그런데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관찰해본 결과 가방을 안고 있는 사람이 졸게 되는 확률이 가방 안 안고 있는 사람이 조는 확률에 한 3배 이상 높더라. 정말로 지금까지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가방을 안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숙여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방을 포근하게 안고 있는 채로 숙이게 됩니다. 이러면 시선 처리가 힘들어요. 시선 처리가 가방을 이렇게 안고 있다 보니까 아래로 많이 가. 칠판으로 안 가. 아래로 간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구부리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서서히 졸음이 옵니다. 찾아온다고 분명히. 거기다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뭐냐? 가방과 나 사이에 온도 상승 효과지. 왜냐면 따뜻한 걸 품고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따뜻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졸린데 피곤한데 가방을 안고 계시니까 자리를 딱 웅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졸음이요, 옷이 없어서 하는 표정이지. 다 그런 자세야. 그치?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 굴복하지 마세요. 마귀가 갖다주는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말을 걸어. 그러면 어이 사단 새끼가 뭐 이러면서 막 뺨을 한 대 때리면 다음부터 사이 나빠지니까 흑암만 싹 꺾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한번 그 꼬집어주고 바로 이제 제 상태로 막 사단아 결박될지어다 뭐 이러면서 막 하라니까. 이래가지고 졸음을 갖다주는 사단한테 굴복하지 마세요. 싸워야지. 어느 정도 싸워야 되냐.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하고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릴 정도로 싸워야 돼요. 대충 싸우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퇴각하는 게 아니고 피 흘릴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보세요. 예배 시간. 예배를 살리는 것은 교회 살리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자세, 모든 복장, 모든 태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들을 때 필기하는 것, 녹취하는 것 이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모든 예배 참석해서 성공시킨다 이거 해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헌당헌금이요. 여러분이 작은 액수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다른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건축을 했죠. 감사하게도 이미 건축을 했어.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건축한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은행 빚이 있잖아. 이 빚을 갚아가지고 빚을 없애면은 우리가 이 성전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지 않고 담보로 잡혀있는 것도 아니지만 은행의 비중을 다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어. 이 건물, 교회당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거야. 이게 헌당이라고 해요. 이거 헌금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 빚을 없애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에 모든 렘넌트가 참여하셔야 돼요. 모든 렘넌트가 적은 숫자, 액수라도 괜찮아.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을 찾아내서 지속해야 돼요. 온 교회가 이쪽으로 들어간다. 렘넌트부터 모든 성도들이 헌당헌금 올인한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생애의 전부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죽을 때까지 인생 마감할 때까지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렘넌트 때 그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렘넌트 때부터 교회 살리는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교회를 살리는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제자입니다. 어디 가든지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전도를 위해서, 오직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가 교회를 세우는 전도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찾아서 실천하는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렘넌트의 평생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